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변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뭐 뵈신 분들이 많아서 한 주 평안하셨냐는 인사보단 하루 평안했냐 하는 인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로 약 2년 반 동안 설교하였던 마태복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시간에 떡이 제공될 거예요. 제가 책거리로 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책거리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2년 반 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할까 생각하다가 다 같이 그 책거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 들어서 떡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일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아까 찬송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불렀죠. 물론 시간적으로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 그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도행전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거든요. 유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지금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일주일 이상 걸어서 떨어져 올라가는 지역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걸어서 다니셔서 이렇게 뭐 오가는 거리가 일주일이 걸리면 일주일이 다 걸려서 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 날 있었던 말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활하신 후에 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장면이 아마 마지막 장면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매우 엄격하게 명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별명이 매우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주로 기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도 우리 찬송할 때 어떤 내용을 주로 찬송을 했죠? 네? 가서 제자 삼으라. 19절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그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내용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선교를 정확하게 제시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다 이 구절을 뽑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 뭐 다른 어떤 데를 더 이상 강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뭐 변경시킬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뭐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야 실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이런 게 있었어, 그죠? 그러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성도들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수행하고 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산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디를 가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는데 뭐 몇몇 사람만 가잖아요. 그죠? 몇몇 사람은 가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뭐 주변에 가서 전도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포자기, 아이 뭐 내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게요 하거나 그냥 간단히 전도를 하거나 또는 그냥 뭐 선교 헌금 하는 거 정도. 그거 외에는 또 특별히 뭐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요즘에 제자 삼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제자 삼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주로 성경 공부, 그죠? 성경 공부 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 가리키면 제자 삼는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 자기가 제자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이제 그 선에서 우리가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말씀 잘 준수하는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너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선입관념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에서 정작 진짜 제자답게 좀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전체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의 주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주제를 늘 인식하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 속에서 빼놓고 읽으면 사실은 엉뚱한 해석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반토막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거든요. 유대인 공동체에게. 유대인 공동체한테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죠, 그죠? 뭐죠, 주제가? 예, 역시 이제 군데군데서 이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제 믿어둘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예배 시간에도 미리 답을 조금씩 흘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좀 흘렸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감 잡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크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책을 펴놓고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본 사람들 있어요? 지도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말고 구소련일 때 소련이 우주 비행선을 많이 쏴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 중 한 사람이 비행을 마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 말을 했다고요. 왜냐면 높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거든요. 뭐만 보여? 광활한 우주만 보이고 뭐 별만 보이지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탁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뻥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내린 결론은 그 사람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사실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는 그 언어 자체에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나라만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나라만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는 뭘 깨달았나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너무 감격하고 놀라우니까 그 사실을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자 마태가 그것을 그렇게 말하려 했는지 저는 뭐 강의하면서 군데군데 그 부분을 찍어서 얘기해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1장부터 찾아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끝장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두세 주 더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진짜 마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은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낳고 계속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계보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왔고 또 그 다윗의 계보에서 결국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곧이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22절인데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족보증 얘기하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온 이스라엘들의 역사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였지만 그 눈에 보이는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이루어나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여러분 그거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가 어디예요? 이것도 써먹어야겠네. 여기거든요, 여기. 나사렛. 이 동네에 사셨다고요. 베들레헴은 얘가 또 가려서, 아, 이런. 여기 화살표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4km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만삭의 몸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야 정상인데 왜 여기까지 내려오셨겠어요? 마태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자기 지역에 가서 호족을 해라. 그래서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이야 뭐 아무리 만삭이라도 다 차 있으니까 뭐 쫙 운전하고 가면 되지만 이 당시는 만삭의 몸으로 저길 내려와서 애를 낳는다는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적어도 보름 이상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름 걸으려면 여러분 뭐 챙겨야 돼요? 예, 칫솔 챙겨야죠. 그죠? 치약 챙겨야죠. 뭐 수건 챙겨야죠. 뭐 소프트 렌즈 닦는 액 챙겨야죠.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걸 다 싸질머지고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삭의 몸을 한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느냐? 안 하면 안 됐거든요. 안 하면 로마가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수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출산을 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한번 1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한 것도 그때 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출산하자마자 한 40일 이후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을 가나 하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결코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즉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뭐 이런 왕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초지일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건 표현을 짧게 한 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얘기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개념으로 듣나 하면 도덕적이고 윤례적이고 사회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나 누구한테 욕한 거, 뭐 누구의 건빵 훔쳐먹은 거, 김밥 훔쳐먹은 거 맨날 이런 것만 회개를 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욕한 거, 예? 심지어 조금 더 크면 뭐 아버지 몰래 담배 핀 거, 맨날 이런 거나 회개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삶을 터나라. 회개가 터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을 유대인들은 자기들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회개는 삶을 터나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삶을 털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니까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살라. 그게 회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헌금 늘 했어요. 구제 늘 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봉사했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거기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고 그들을 이렇게 막 책망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었을 때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안 행한 게 뭐 있냐니까요. 기도했지요. 헌금했지요. 봉사했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갔지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성경 말씀 읽고 그랬는데 뭘 안 했냐고 뭘.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대. 뭘 안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돌이키자는 얘기는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 삶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니까 그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친 첫마디가 그거였다 하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태는 5장 이후 7장까지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리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모두 사실은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다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의 법칙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뼘 때리면 나는 가서 목을 비틀어라. 그죠? 아, 그래야지. 왜 손해보고 살아? 왜? 왜 얻어맞고 살아? 비싼 밥 먹고. 또,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다 내주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담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좀 그러고 살아라. 그 의식을 갖고 살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팔복 말씀도 기억나시죠?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 쭉 이게 나열하는데 그 말씀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초지일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마태가 이제 8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고 8장, 9장, 10장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환자를 고치시고 뭐 이 눈먼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8장, 9장, 10장이 다 기적의 내용이거든. 이 기적을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질서 갖고 움직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질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치료가 되어지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이 실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부터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엄청 등장을 하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두를 시작을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가 적어도 여섯, 일곱 가지. 제가 다 몇 가지는 정확히 쉬질 않았는데 한 일곱,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인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의 앞 서두는 다 이런 얘기가 붙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등장하는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언제 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할 때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이게 목에 때도 세우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마태가 말하고자 하려는 그 마태복음의 주제를 빼놓고 들으면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옥토밭이 돼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런 결론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가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옥토밭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으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나 하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뿌리조차도 못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하늘이 움직이고 맑은 하늘에 벼락이 쳐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팍 찔러갖고 그냥 안 믿으면 가다가 팍 넘어져갖고 말이야. 벼락 한 대 맞고 다리가 뚝뚝 부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 한번 하고 사인 한번 눈 찌끔하면 꽝 때리면 봤지. 너 그냥 예수 믿어. 아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던가요? 안 벌어진다니까 막 뭐 싸질 머지고서 매기고 뭐하고 암만 해도 너나 잘 믿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세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렇게 와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잽싸게 누가 와서 먹어요? 예,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이 그 말씀을 딱 뺏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딱 보니까 야 예수 그거 순 뻥이야 그러면 그래 맞죠. 내가 괜한 짓 했지?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그 말씀은 믿음이 싹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지만 그렇게 와 있다니까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죠. 싹이 조금은 내려요. 싹이 조금은 내리는데 그 싹이 자라나다 그러는데 뭐에 걸려요? 가시덤불에 걸려요.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됐다는 마음은 있지만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좀 재물에 대한 걱정, 무슨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뭔가 조금만 염려거리만 들어오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하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마태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으니 하고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가루 서말에 섞여진 누룩과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를 잊어먹고 들으면 우리는 모두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를 다 부풀려야 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부추기는 데 사용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조금 문제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안 띈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들어와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밀가루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밀가루는 하얘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밀가루는 화학 공정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르스름해요. 그 누런데 누런 누룩하고 집어넣으면 특히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어떻게 하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밭에 숨겨진 뭐와 같다? 예. 보물과 같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맞지 않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이제 몇 주간에 한두 달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아, 26장, 2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히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28장에서 부활을 하죠. 27장까지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마태가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붙들려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28장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물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뭐 다 기록한 거 사실이니까 기록한 거 아니야? 물론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지만 같은 사실을 기록을 해도 어느 저자든지 모든 저자는 사실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이미 가정해놓은 어떤 결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잖아요. 마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26장, 27장, 28장 예수님 부활까지 저자 마태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을 기록했을까요? 고민하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예.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지일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의 가장 첨단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 물론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이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보고 이게 사실이다 하고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표징은 아니라고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 보고 와르르 몰려다니면 이상한 복음에 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있다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낸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서 보고 28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아,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28장 6절, 7절. 이거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신 날의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한 40일 지난 날의 장면이고 지금 읽으려는 28장 6절, 7절은 딱 부활하신 그 주일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왜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로 가버렸죠? 왜?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쳐 대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26장서부터 무려 네 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번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도망가버리지. 왜 갈릴리로 도망갔을까요? 자기들 고향이거든.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 무려 5명이 어부예요. 근데 나머지 6명도 어부가 더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놓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정만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먹고 살 게 주로 어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고 갈릴리로 가라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다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그렇게 외쳐댔건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건만 그들이 믿지 않고 그리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 12광주 이상을 남긴 사건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한때는 아, 뭐 이런 얘기는 좀 생략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잘 믿다가 그런 것만 나오면 딱 마음에 걸리잖아요. 아니 뭐 안진병이 일으키고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믿어주겠는데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 이건 좀 조금 부풀려진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갈 정도의 이 말씀을 그런 사건을 기록해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왜 보이셨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들이 가서 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아이가 데리고 온 갖고 온 그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거 갖고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는 거야.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직접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떼어내도 부족질 않아요. 암만 떼어내도 계속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먹고 남을 정도로 채워졌어요. 이걸 누가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실인 줄 안하면 마태복음에 몇 장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사건을 잘못 기록한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한 달 반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칠병이어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일곱 개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차이가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완전히 다른 장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봤으면 뭘 기억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질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 안 믿고 직접 당신이 살아나셔야겠다는 말씀을 하니 더더욱 안 믿죠. 그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죄다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들 고향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래서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갈릴리를. 여러분 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무려 10번 가까이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의 최고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증거를 진짜 제자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그 내용이 어디서 이어지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Coming soon. 커밍 순.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실제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 아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다고요. 진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냐? 한 미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에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다 도망갔는데 살아나서 다시 또 앞에 등장을 했거든요. 한 번 정도 등장을 했으면 내가 착각했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번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예, 성경에 기록된 건 10번인데 아마 10번 이상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등장을 했다.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 질서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믿어야지요.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거기까지는 내가 뭐 기적을 베풀고 뭐 다 믿었지만 그러나 그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 속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이성 속이 없으니까 늘 듣긴 들었지만 흘려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닐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 아시죠? 뭐였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허망해진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갈릴리로. 근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18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예수한테 주셨대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권세 그러면 주로 우리들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권세예요? 지나가다 윙크 한번 하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냥 입이 확 돌아가고 뭐 내가 윙크 한번 하면 안 보이던 시험 문제가 막 눈앞에 정답이 드러나고 맨날 이러한 능력만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그런 비난을 예수님께 했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유 이 왼수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냥 탁 내려와서 봤지? 너 이제 이리 와. 이제 네 차례. 그리고 이제 아주 박살을 낼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이 땅의 질서보다 우선하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보이는 세상보다 우선하는 권력이고 권위고 권세이거든요. 그가 원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 원함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 한번 하면 주머니에 그냥 캐시가 팍팍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능력을. 그런 능력으로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와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와 있다고요. 우리한테.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뭘 착각을 하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개념으로 이해해서 허구한다 성역공만 생각을 하고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 성역 공부하는 걸로 끝내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지지부 복구 살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가서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살고 가서 맨날 복음을 증거하니까 전도해도 안 믿거든요.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니까 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에 여러분 눌려 살면 안 돼. 세상의 질서에 여러분이 갇혀 살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의 질서 속에서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돈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권력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교수가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저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제가.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좀 변경시켜 주십시오. 왜 이 요구 못하느냐고요. 왜? 왜 못해? 두려우니까 못하지. 교수의 권세가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뭔 짓을 다 하잖아요. 뭔 짓을. 누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 그래.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무슨 제자를 삼을 수 있냐고요. 가서 그렇게 살면서 가서 야 돈이 공부하자. 야 마태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거 맨날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왜 참 요즘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왜?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냐고요. 욕 먹는다 그러면 그러죠. 아 그렇지 않아. 우리 좋은 일 많이 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공화원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대부분 다 3분의 2 이상은 교회야.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가 열심히 더 많이 도와요. 뭐 땅에 봉사단체 사실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 단체예요. 그런데 욕은 아주 주구장창 먹어. 아침부터 눈 떠서 저녁까지 먹고 앉아있어요. 요즘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뱀의 바지가 달린 화석 하나 발견됐는데 발견됐다고 뉴스가 나니까 댓글 달리는 건 전부 기독교 욕하는 댓글만 달려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나라 무서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허구한나 하는 얘기가 세상 돈 버는데 세상 나라 질서 두려워하는데 이런 쪽에만 다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금 아주 잘된 자금 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다 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 그러지 마세요. 입 다물고 당하시라고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그 앞에 담담하게 살지 못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면은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을 축복한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없이 내가 잘리면 어떡할까 이러고 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사니까 잘리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갖고 놀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면 못 잘라요. 못 잘라요. 세상 앞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 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단지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보증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모두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벌벌 떨어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산다고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한번 전해보고 돈이나 조금 내고 됐는지 안 됐는지 맨날 이러고 안 됐으면 주저앉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지 복음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이면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공수표예요? 공수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니까 이게 공수표가 아니라고요. 베드로 전서에 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누가 권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총각들 많은데 결혼을 해야 돼요. A라는 여성과 B라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얼굴이 이쁜데 조금 가난하고 여기는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돈이 많아.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A랑 결혼해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을 하셔야죠. 신앙의 판단을.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질서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편드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이 위대한 지상명령은 그 권세 안에서 주어진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싶죠.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의 영역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영역에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험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세상 두려운 거 배운다니까요. 가장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라고요. 진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것이 실제 진정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커밍 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